우리가 지난해 약 40번의 창세기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들을 오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된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도달한 마지막 결과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참혹한 멸망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일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하게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서갔던 수많은 우리의 그 선조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들이 구하였던 그 모든 삶의 실패를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이성과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참 고민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갈망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너무어리석고미련하고그리고스스로그길을찾아갈수없기때문에하나님께서는한사람을선택하셔서하나님의구원의역사를우리에게아주선명하게보여주시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진실로구원얻기를원하는사람이라면우리는다아브라함에게주목해야하고우리와똑같은그런성정을가지고있는이아브라함이어떻게하나님의인도하심을받게되었고그가어떻게자신의모든육신의연약함에도불구하고하나님의말씀을믿고순종하고하나님앞에의롭다하심을받고그리고그가마침내구원에이르게되었는지여러분우리는눈을크게뜨고이아브라함의삶을살펴보아야하는것입니다여러분그래서사도바울이로마서를강론하면서사람들에게말한것이무엇입니까육신적으로너희들이아브라함의혈통을이어받았다고다하나님의백성이되는것이아니다하나님이너희들에게아브라함을조상으로주신이유가무엇이냐그것은바로너희조상아브라함과같이너희도동일한믿음을가진자가될때에구원얻을수있다는것을가르쳐주시기위하여아브라함을선택한것이다라고그렇게말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브라함과같은믿음을가진자라야아브라함의축복을얻을수있다는것을사도바울이분명하게이야기해주고있지않습니까여러분그러므로우리들은이창세기12장부터시작되는아브라함의부르심과그의생애가주는의미를잘이해해야합니다우리는단지한사람의생애를공부하거나한민족의역사를공부하는것이아닙니다아브라함의생애는그것보다훨씬더중요한의미가있습니다그것은바로하나님의백성으로살아가는것이어떤것인지를이한사람을통해서하나님이우리에게가르쳐주고있다는것입니다그래서여러분우리들은아브라함을믿음의조상이다이렇게말합니다그렇게말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하나님께서한사람아브라함을부르셔서그사람의생애를통해서믿음으로사는것이어떤것인지를분명하게보여주시고있기때문에아브라함을믿음의조상이다이렇게말하고있는것입니다그가믿음의조상인것은단지그의혈통을따라서이스라엘이나오고그리고예수님이오셨다고그런믿음의조상으로부르는것이아닙니다그는우리에게믿음의모범자로서있습니다모든하나님의백성들에게참된믿음의길을가도록안내해주는사람이바로이아브라함인것입니다그래서그는오고오는모든사람이어떻게하나님을발견하고어떻게하나님을믿어야하고어떻게하나님께순종해야하고어떻게끝까지하나님의백성으로살아갈수있는지를보여주는모델이이아브라함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여러분우리들은아브라함을통하여서분명하게그길을배우고걸어가야합니다그것외에다른길은없습니다여러분오늘날한국사회안에는자신들이진리를가르치는교사로가면서많은사람들을미혹하는그런거짓선지자들이존재합니다문선명이나이만이나안상홍만이거짓교사가아니라교회안에도잘못된교훈을말하는많은거짓선생들이있습니다여러분우리는진리를잘분별하고그진리안에서살아갈수있는성도들이되어야하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는누구를통해서배울수있습니까아브라함의생애를통하여서우리는그것을배워야하는것입니다여러분그렇다면이제우리가먼저생각할것은이아브라함이어떤사람인지를우리는좀생각해야됩니다 여러분아브라함이누구냐12장말씀을보면은하나님께서아브라함에게이르시되라고하면서하나님이아브라함을부르시기이전에11장27절부터32절말씀을보시면이아브라함의족보가나오고있습니니다11장10절부터셈의족보가쭉이어지면서27절에와서데라의족보는이러하니라라고하면서데라의족보를이야기합니다여러분이데라는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라가 세 명의 아들만 낳았는지 더 이상 낳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기록되어 있다고 아브라함이 장자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 차자이고 하란이 막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데라의 족보를 보면 이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고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밀가는 이 하란의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란이 장자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란에게서 롯이 태어났습니다. 롯과 밀가와 이스가가 바로 이 하란의 자녀입니다. 그 중에 이 밀가가 자기의 삼촌인 나홀과 결혼해서 브두엘을 낳았고 브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고 이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관계된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 데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는데 이 사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전혀 나오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람의 딸인 이스가가 사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이삭이 나오고 이 이삭은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하였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바로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자기 아내를 취하고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조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데라의 족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이후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라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세계사로 보면은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우르의 유적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미 토판에 쓴 책들이 존재했습니다. 토판에 쓴 서책도 존재하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한 사회였습니다. 이 우르의 신은 월신이었습니다. 달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르는 일찍부터 이 달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 종교적인 축제, 제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은 그런 축제가 있게 되면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도시 인근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그 축제에 와서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마치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로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더 나가서 이 데라가 우상 만드는 자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고 그 도시 전체가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고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이 바로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발전한 제국으로 가기 이전에 모든 문명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신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자기가 일생 동안 살던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그곳을 떠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은 그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의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장막에 거하는 베두인족과 같이 유랑하는 그런 삶을 그가 받아들였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혼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과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갈대아 우르의 그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의 도시 생활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침입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양식도 거기에서는 떨어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그것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세상 즐거움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있어서 신을 섬기는 제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문화적인 삶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여가 생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이 다 채워지는 삶이 바로 이 도시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신의 가족들이 대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도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집안일을 함께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안전함과 안락함이 보장된 그런 삶을 그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한 가족의 집단을 이루어서 유랑 생활을 한다는 것, 베두인과 같은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 유목민이 된다는 것은 야급 강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삶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조금 힘이 센 부족이 그 유랑하는 그 부족민 가족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과 그리고 재물을 빼앗아 가는 일들은 그들이 가장 쉽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어떤 그 무리를 이루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하기 그지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삶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이길래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아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한 70세 정도 되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강의 맨 끝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입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 소와 양을 데리고 옮길 때 결코 여행하듯이 옮길 수 없었고 풀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갔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 70이 되어서 자신이 살던 모든 삶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2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가 짐을 싸서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아브라함이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어려운 결단, 자신의 모든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하는 이런 삶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는 일정한 영적인 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갈대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너 이것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지만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로든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비록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도시가 우상 숭배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도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야에 있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 외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들 외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다른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남미에 사는 인디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서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언약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상 숭배 도시에 살았어도 소수의 믿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그가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그가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은 우상 숭배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강포가 행해지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에서 그는 만족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영적인 구도자로서 그가 진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도 보게 해주시고 내가 결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깨달음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 나갈 때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의 형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결심이 더 선명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영적인 여정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이 그의 삶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시편 23편의 찬송 보십시오. 이 시편 23편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가 어린 목동으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체험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양떼를 치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부분적으로 들어서 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을 보는 참된 그런 눈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변화를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계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삶에 어떤 분명한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스스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 그 도시에서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는 다 멸망에 가는 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영혼이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 서울에서 이렇게좋은집에서좋은옷을입고사람들이좋은것을먹고그리고이런삶을살때그마지막이어떻게될것인가를생각해보았습니까아브라함은그것을분명히생각해보았습니다그리고그삶의허무함을그는깨달았습니다그때하나님께서네가이도시를떠나라내가내게보여줄땅으로가라거기서내가큰민족을이루고너에게복을주어내이름을창대케할때에너는복이될것이다라고말했을때에여러분하나님께서주신이말씀을통해서아브라함은하나님께서자신을부르시는삶이어떤것인지에대해서생각하기시작했고네가복의근원이될지라고말했을때에그는이세상의그복이아니라하나님께서장차모든믿는자들을위하여예비하신영원하신하나님의나라그것을그가분명히바라보았던것입니다그는하나님이경영하시고지으실터가있는성하나님의나라영원한하나님의그나라를그가믿음의눈으로바라보고자신이그것을소유하는것만이자신이가장행복해질수있다는것을깨달았던것입니다여러분아브라함의신앙이참으로놀라운것은그가이것을믿음으로바라보고믿음으로아브라함은부르심을받았을때순종하여장래기업으로받을땅에나갈새갈바를알지못하고나갔다했습니다여러분아브라함이참하나님의이그약속을들었을때그에게주어진것은아무것도없었습니다그냥이도시를떠나라는것이었고내가지시하는땅으로가라는것이었습니다그런데그는눈앞에보이고그리고약속된것이아무것도없었지만그러나그는기꺼이그도시를떠났다는것입니다자기가누릴수있는모든좋은것을그가기꺼이버렸다는것입니다여러분아브라함의이그믿음의위대성은그가하나님의말씀에순종했다는것입니다갈바를알지못했으나분명한것은갈대아인의삶의형태로는하나님의백성이될수없다는것을그가확신했다는것입니다그래서본토친척아비집을떠났습니다그는우르의문명화되고편리한삶을계속유지하는것은하나님의백성으로합당하지않다고여겼고하나님의유업을얻기위해서기꺼이유목민으로서이세상을나그네로살아가기로결심한것이었습니다그는죄악된세상에서자신을분리할줄아는사람이었습니다영적인소망을가지고살아가는것이더축복되다는것을알았습니다그가이세상을버린다할지라도하나님이주실것을바라보고살아갈때에하나님이더좋은것을주신다는것을그가믿었습니다그는하나님의말씀속에서인생의죄인되는목적은이도시에서내가편안하고행복한삶을사는것이아니라내가하나님의말씀에순종하면서살아가는것이그래서하나님께영광돌리는것이인생의제일되는목적이라는것을그는깨달았고그것을기꺼이마음가운데받아들였던것입니다여러분아브라함의신앙은하나님의백성의이전형적인삶의모범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여러분우리하나님이우리에게이서울을떠나서유목민이되라고말하지는않습니다시골에가서살아야된다라고말하지도않습니다여러분우리가영적으로아브라함처럼이세상을바라보아야합니다인간의욕망과우상숭배적인삶의모든형태를버리고기꺼이하나님의나라를유업으로얻기위하여영적인순례자로살아가는것을받아들이라는것입니다이런영적인깨달음과믿음의결단이없이는결코천국을소유할수없다는것입니다아브라함은본토친척아비의집이주는유익과도움과평안이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의 허상이 아닌 천국을 실제로 믿고 소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라 우르를 떠날 때 그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떠났던 세 사람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라와 또 롯과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건 가족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런데 셋 다 가나안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자기의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자기 아들의 영적인 결단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의 조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들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한 것으로 보아서 이 조카들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이 그의 아들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가 205세의 하란에서 죽었는데 이 데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데라는 비록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그의 인격을 신뢰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늙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데라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라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일정 기간 하란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 데라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는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대라는 자기의 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좋게 여기긴 했지만 그 여정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게 보여져서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이 자신의 영혼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 가운데 주신 그 영적인 깨달음을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인격적인아브라함과같은믿음의여정을계속해나가야되는것입니다그래야끝까지갈수있는것입니다그런데그들은처음하나님께서자기에게주신그영적인깨달음을소중하게여기지않고그가운데서계속적으로하나님을향한영적인소원을가지고성장하지못할때에그들이기운이다하여서처음받은그영적인인상과그마음이다하고결국은이데라처럼중간에멈춰버리는그런일이일어난다는것입니다그러나여러분아브라함을보십시오우리가아브라함의삶을살펴보지만 아브라함도완벽한사람은아니었습니다아브라함의삶에도많은부족함이보여집니다그가애굽을가난을기근때문에애굽으로내려갔다가자기의아내를누이라고속이고살아남으려고하는그런비겁한행동들도그가보여줍니다그는하나님의약속을믿기는하지만끝까지하지못하여서자기의종을후계자로삼고자하는그런시도도합니다여러분아브라함도완벽하지못하였지만그러나여러분아브라함이정말위대한것은그는자신의삶의부족함이나타나고그것때문에실망스러운일들도많이경험하지만그러나그는결코포기하지않고하나님의약속을믿고그리고적극적으로하나님의뜻을구하고순종하는그런성장의과정을계속적으로그가경험한다는것입니다그는한걸음한걸음하나님의뜻에순종하면서믿음의여정을걸어갑니다그래서마침내그는가나안에도착하고가나안에서자신의일생을하나님과의영적인교통속에서성장하는그런모습을보여준다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모든성도들의모습이그러해야되는것입니다그런데때때로우리들은이렇게합니다하나님의말씀을좋게여기고믿음으로살아가려고결심해보지만그런데우리를낙심시키는것이너무많으니까그낙담가운데빠져서하나님이자기에게주셨던영적인마음을잃어버립니다여러분우리는그러하지말아야합니다우리를실망시키고우리의마음을낙담시키는많은일들이일어나지만그러나여러분그것때문에우리가뒤로물러나서영적인침체에빠지고하나님이주셨던그영적인마음을상실해버리는그런사람이되는것이아니라여러분우리는비록우리가자주자주실패하고낙망한다할지라도끝까지믿음으로하나님의말씀을붙들고우리마음안에서우리의삶에서일어나는모든불신앙의생각들을싸워서이길수있는사람이되어야합니다그것이진정한믿음의모습이고그리고아브라함이걸어갔던믿음의길을걸어가는성도의길이라고말할수있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들은아브라함의믿음의결단과그의이삶의여정을보면서우리가어떠믿음의길을걸어가야하는지를우리가볼수있기를바랍니다여러분이모든성도들이걸어가야할믿음의모범이바로이아브라함을통하여서가르쳐지고있습니다그러므로우리모든성도들도참으로우리가하나님앞에마지막때에영광스러운우리주님앞에서기위해서는우리모든성도들이아브라함과같은믿음의여정을걸어가야한다는것을알고우리도그와같은삶을걸어갈수있는성도들이되실수있기를바랍니다다같이기도하겠습니다